예,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고뇨 아무런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이 수년 전 미국의 뉴욕에 마하나임 이제 대학을 저들이 인수해서 마하나임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마하나임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죠. 그때 목사님께서 앞으로 이 마하나임 대학을 통해서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한국에 몇 년 전에 독일어는 신학 박사가 와서 강연을 했는데
예수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기성교단 그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따지거나 막 그 문제를 삼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감리교 어느 목사님 한 분도 예수밖에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 좀 문제가 되다가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별 문제가 안 되고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걸 봅니다. 우리가 증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것이라고 증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 말고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하게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아멘. 목사님은 자주 복음을 가진 단체가 복음적인 교회가 40년을 넘지 못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 사역자들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시면서 우리 후세대까지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이 순수한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라시고 육신을 용납하지 않고 끊임없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스프링필드 대학을 우리에게 인수하게 하시면서 안정렬 목사님이 자세하게 한 부분 한 부분 간증을 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일들이 참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현재 스프링필드 그 대학은 땅 10만 평, 건평 만 평 되는 곳입니다. 아주 유서 깊은 신학대학교라고 하는데요. 7년째 비어 있었습니다. 그 학교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현재 시가로 한다면 2천만 불 된다고 합니다. 200억이 훨씬 넘는 겁니다. 몇 년 전부터 안정렬 목사님께서 그 스프링필드 대학을 대학이 이제 나와 있다는 이것을 알고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이 아 그래 하고 그냥 지나가시더라는 겁니다. 해가 지나면서 점점 가격이 다운이 되고 있죠. 50만 불까지 다운이 됐는데 이야 싸다 싸다. 그래서 또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 하더니 그냥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생각이 나서 한 번 더 말씀 드려봐야 되겠다 해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250만 불 사면 어때 하시더라고요. 안정렬 목사님 간증하기를 지금까지 내 생각을 따라가는 동안 늘 실패하고 망했는데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던데 그래서 LA 교회를 팔려고 내놨는데 현 시가로 700만 불밖에 안 되는데 1200만 불에 내놨다 하더라. 2년 동안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어느 기업에서 900만 불 주겠다고 팔라고 하더라는 거죠. 안 된다. 1200만 불 받아야 된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살려고 하는 건물이 1200만 불 된다. 그래서 1200만 불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당신들이 만약에 그 건물을 1200만 불에 사서 주고 이거 가져가면 된다. 좋다, 우리가 알아보고 그렇게 하겠다 하더니, 아, 그 건물 그렇게 바꾸기는 안 된다. 그러면서 또 900만 불 이야기하는데, 지금까지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팔아야 하나 생각을 했지만 이건 내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팔질 않았는데 갑자기 용적률이 100% 다 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는 어떤 고층 빌딩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이 갖춰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1700만 불에 계약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안정용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처음으로 내가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1700만 불 돈 다 받을 때까지 떠나지 않는 생각 하나가 있었는데 계약금 돌려주면서 이거 취소하자 그러면 어떡하지? 왜냐하면 1700만 불에 대한 이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한 사실은 이 기관이 국가기관이어서 정부에 이제 이 땅을 매입하는 건에 대해서 가격을 적어서 다 서류를 올려가지고 승인이 나버린 일이기 때문에 이거 되돌릴 수가 없대요. 이걸 다시 되돌리려 그러면 하여튼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1700만 불 그대로 가격을 쳐주고 이제 사가게 된 거예요. LA 교회가 들어갈 건물을 찾고 있는데 건물을 못 찾아가지고 저번 주까지 이제 끝나고 이번 주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서 기도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스프링필드 대학을 인수하게 된 거죠. 그분들 찾아가서 250만 불 하면 사겠다라고 통보를 하니까 지금까지 살려고 가격만 깎아놓고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 당신은 괜히 가격만 깎아놓고 살 의지도 없으면서 그러는 거 아니냐. 아, 그건 아니고 현재 250만 불이 있는데 그 돈에 맞는 건물을 현재 찾고 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다. 통보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연락이 와가지고 좋다. 그러면 250만 불에 계약하자. 한국 돈으로는 30억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가가 200억이 넘는 시가의 그 스프링필드 대학을 30억에 인수를 했으니까 그냥 거저 선물로 받은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농구장을 멋지게 지어놨더라고요. 그 사이에 농구장을 멋지게 지어놨는데 그 농구장에서 목사님과 함께 우리는 족구했어요. 그 농구장 짓는데 얼마 들었어요? 하고 물으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200억 들었답니다. 예, 나오네요. 저 농구장 하나 짓는데 200억이 들었는데 우리는 30억에 저 대학을 인수를 했으니까 너무너무 놀랍죠, 그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예, 막 잔디밭이 너무너무 멋지고요. 너무너무 공기도 좋고요. 하여튼, 예, 거위들이 이제 놀고 있네요. 천연 거위들이에요. 예. 물도 일곱 쓰고. 하여튼, 예, 자꾸 이,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 마음이 거기 가죠. 예. 예. 어서 빨리 한번 가보고 싶죠? 사슴도 산답니다. 저는 못 봤는데 목사님들 몇 분이 보셨다 하더라고요. 수달도 살고.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가시면 또 이제 몇 년 지나서 가면 사과나무에 사과가 맺을 것 같아요. 사과 150그루를 다 심고 왔어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셨어요. 2년 전부터 시작된 CLF 모임을 통해서 11만 명이 넘는 목회자들이 복음을 듣고 그렇게 기뻐하는 걸 보는 겁니다. 저번 주에는 코트디바르 다녀왔는데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무엘 부하브레 목사님 두 분이 다녀가시면서 확실하게 구원을 받은 겁니다. 부하브레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얼마나 공격적으로 전하는지. 내가 이번에 구원받았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 복음을 모릅니다. 그래서 두 분 다 저에게 바우스 목사님은 아버지십니다. 영적인 아버지로, 그리고 코트디부아르의 영적인 아버지로 초대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던 거더라. 안정용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안 목사님은 야 스프링 대학, 필드 대학 너무 싸다. 싸기 때문에 그 대학을 살려고 했는데 목사님은 자꾸만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한 사실은 목사님은 싸기 때문에 대학을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계셨구나. 이 대학을 사는 게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목사님 자주 이야기하시잖아요. 일이 하나님의 일이냐 내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면 반드시 이루어지고 내 일이면 망한다.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냐 아니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불가능해 보여도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일인지 내 일인지 정확하게 마음에 선이 그어졌을 때 일을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복음적인 교회가 40년을 넘기길 어렵다고 하는데 이제 스프링필드를 시작으로 새로운 복음의 40년을 우리는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음이 열 자가 없는 그 하나님이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노니.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만은 하나님은 자동문이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발을 내딛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문을 여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지요. 제가 미국에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공항에 있는데 문자가 왔어요. 우리 송순복 집사님 그 모친이 오늘을 넘기기 어렵다고. 그 아들이 송무성 목사님이죠. 인도 델리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또 어떤 형제님이 세상을 떠났다 그러고 한국에 도착을 했는데 다행히 하루를 넘기고 어제 오후 2시에 모친이 소천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둘째 오빠가 있는데 침례교회 목사님이시래요. 모친님이 구원을 받고 금산교회를 나오고 계셨는데 그 침례교 목사님이신 그 오빠가 우리 교회 이단이라고 장례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어머니가 구원을 받고 우리 교회를 나오셨는데 안타까운 건 목사님이신데도 알아보지도 않고 동생이 선교사가 돼 있는데도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니까 그냥 이단이라고 다 마음을 닫고 목사님이신데 가족이 교회 안에 다 있는데도 그렇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요즘 한국 목회자들 성경 안 읽는데요. 성경을 잘 모르니까 한쪽으로 치우쳐서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알면 한쪽으로 치우쳐 보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면 성경 전체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건데 말입니다. 우리 자매님이 오빠들이 앉아가지고 막 이야기를 해서 결국 우리가 장례 예배를 주관하게 됐다는데 어제 저녁 장례를 마치고 장례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모친님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됐는지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노아가 어떻게 의인이 되었는지 짧은 시간이지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가족석에 큰 오빠도 앉아있고 침례교 목사님이신 그 작은 오빠도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감사한 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듣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감사하더라고요. 마음 닫고 있으니까 그렇지 마음을 열고 들어보면 성경이 틀린 게 하나도 없죠. 오늘 읽은 로마서 3장도 9절부터 보면 우리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냐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죄 아래 있습니다. 죄 아래 있으면 죄의 종입니다. 모든 인간이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죄의 종이 돼서 죄가 끄는 그대로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죄 아래 있는 인간은 절대로 죄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야기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된다듯이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요?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가 자유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진리는 예수님인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고 하느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우리는 죄의 종된 사람들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고 하느냐? 그렇습니다. 죄에 종된 적이 없다면 예수님도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신들이 죄에 종된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어릴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당신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질문 앞에 첫 마디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왜 그렇게 그 성경 구절은 잘 기억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 성경에 많고 많은 의인이 있는데 왜 하필 의인이 있다는 이야기를 기억하고 사는 게 아니라 의인이 없다는 이야기를 기억하고 사는 거 보면 그 이야기밖에는 들은 것이 없기 때문이겠죠. 어제 제가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성경 말씀 속에 여러분이 포함이 됩니까? 맞아요? 여러분도 들어가 있어요? 아이고, 우리 최용선 장로님은 빠졌겠죠. 그렇습니까? 그 들어가 있지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다 그 속에 포함되어 있을걸요. 한 분도 빠지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 여러분도 다 포함이 됩니까? 노아도 포함이 되나요? 아, 그래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똑같이 항상 악할 뿐인 죄인 노아인데 그 많은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살아가는데 노아는 의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요? 노아가 의인이 된 거 행위로 됐습니까? 은혜로 됐습니까? 은혜로 됐습니다. 여러분이 의인된 건 은혜로 됐습니까? 행위로 됐습니까? 예, 은혜로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영어 성경에는 여호와의 눈 속에 있는 은총을 발견하였다. 신앙의 세계는 내가 뭘 잘해서 도달하는 세계가 아니고 발견하는 겁니다. 이미 이렇게 추하고 더럽고 악한 나를 의롭게 놓으셨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어제 장례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 둘째 오빠 되는 목사님이 따라 나오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하시더라. 자, 성경이 이제 9절부터 18절까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9절부터 18절까지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19절에서 답을 해줍니다. 19절에서. 자,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19절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요, 우리가 알고냐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이 말을 하는데 누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9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고 율법의 행위로는 의인이 없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낱낱이 비춰주고 있는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너희 속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인간은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하나 인간의 근본된 모습을 지적해 주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악한데 너희가 이렇게 추한데 너희가 이렇게 거짓된 인간인데 어떻게 너희들이 선해질 수 있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제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법이 없이는 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법이 있어야 죄가 성립이 되고 죄가 성립이 돼야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죄인은 심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죄가 있지만 법이 없으면 죄가 성립이 안 되고 죄가 성립이 안 되면 심판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간음죄에 잡힌 여자가 율법 아래 들어가면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율법 안에 들어가면 멸망을 당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율법 안에 들어가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행위 아래 율법 아래 있다면 누구든지 저주를 받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늠죄에 잡힌 여자는 율법 아래 있다가 은혜 아래 들어가니까 예수와 그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아무도 없나이다. 자, 가늠죄에 잡힌 여자는 율법 아래 있을 때 돌에 맞아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여자였는데 예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가니까 저주가 끝이 나고 심판이 끝이 나고 이제는 멸망이 그에게서 떠나가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걸 보는 겁니다. 아멘. 민수기 성경을 보면 민수기는 백성들의 숫자를 낱낱이 기록해 놓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면서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애굽에 내려갈 때 인원이 70명이었습니다. 근데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마어마한 백성 숫자가 됐습니다. 몇 명이죠? 60만이 넘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은 60만 3,550명이 되었습니다. 70명이 들어갔다가 자, 그런데 광야길을 행하는 가나안을 향하여 광야길을 행하다가 광야에 나온 이후에 유다 민족 숫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하려 보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숫자보다 더 줄어들었어요. 그 숫자는 60만 1730명이 됐어요. 애굽에 들어올 때 70명이었는데 그 애굽에서 나올 때에 유다 민족은 60만 명이 넘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번식력이 강했고 그런 민족이었는데 그 광야 가나안을 향하여 행하는 그 40년 길 여정 속에서 그들의 인구수는 더 줄어들었다 이 말입니다. 무엇 때문이죠? 그들이 율법 아래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율법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내려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 다음 8절을 보겠습니다. 7절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내려주실 때 백성들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면서 율법 아래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율법 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이 율법 안에 있으면 저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 생명을 얻게 되고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율법 안에 있으면 저주입니다. 왜? 율법 안에는 긍휼이 없습니다. 율법 안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율법 안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이번에 출애굽기 25장에 법궤에 대한 시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법으로 만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은혜 안에서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법으로 만난다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렇죠. 마음으로 만나면 너무너무 행복한 건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법으로 만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나는 법을 싫어한다. 나는 법으로 만나기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 능히 살게 하지 못할 법을 내려주셨다 그랬어요. 율법은 나를 죽이는 법이지 살리는 법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율법 아래 있는 동안 저주요 멸망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의 은혜 아래 있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출애굽기 25장에 법궤를 만들라고 하시고 그 법궤 위에 뚜껑을 닫으라고 했는데요. 그 법궤 위에 뚜껑을 얹고 그 뚜껑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다른 이름으로 시은자. 그렇죠? 속죄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출애굽기 25장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5장 16절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가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한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어디서요? 속죄소에서요. 그렇죠? 자, 여기 보면 이제 16절에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니 그랬습니다. 궤 속에 둘지니. 자, 십계명 돌판은 어디다 두라고요? 궤 속에 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21절에서는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자, 법궤를 만들었습니다. 그 위에 뭘 얹으라고 했지요? 예, 속죄소를 얹으라 그랬으니까 이 속죄소는 뭘 의미하지요? 뚜껑이다 이 말이에요. 뚜껑. 알겠죠? 자, 속죄소를 그 위에 궤 위에 속죄소를 얹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었어요. 얹고 얹어놓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고 했더라 이 말이죠.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궤 뚜껑을 열고 증거판을 집어넣고 뚜껑을 닫는 거 하고 그 뚜껑을 살짝 열고 얻는 증거판을 넣는 거 하고 어느 게 빠르다고요? 어느 게 빨라요? 자, 여기는 괴 속에 괴 속죄소로 괴에 얹으라 그랬어요. 이제 얹었어요. 덮었죠. 그죠? 덮었는데 그 속에다가 증거판을 넣는 거 어떻게 넣습니까? 바로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뚜껑을 열어놓고 넣는 게 아니고 얹어놓고 넣으려면 살짝 열고 빨리 넣고 닫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영어 성경에는 into the ark 그래도 있다는 거죠. 무엇 안에 넣고라는 뜻이라 이 말이에요. 그 법궤 속에 증거판을 넣는데 궤 속에 넣었다 이 말이에요. 넣는데 뚜껑을 열고 넣어라 그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뚜껑을 닫아놓고 그 다음에 그 속에 넣으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이제 법을 보지 마라. 더 이상 나는 법으로 만나기 싫다. 나는 법으로 만나지 않겠다. 그래서 궤 속에 빨리 증거판을 집어넣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이제 우리는 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시은자에서 속죄소에서 하나님과 은혜로 만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으면 은혜로 말미암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로마서 3장 21절에는 어떻게 기록이 됐느냐 하면 이제는 하고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율법 아래 있었는데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렇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닌 인간의 의가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맞죠? 예.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는 하면 전에가 나오죠. 그죠? 전에는 율법의 율법 안에 살았는데 율법의 의로서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바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주님이 이제 우리를 의롭게 했지요.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율법 아래 있는 삶이 아니고 은혜 아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모습과 상관없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의식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자신을 내려놓을 줄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같이 추하고 더러운 인간이지만 나같이 악한 인간이지만 그런 자신을 버리고 이제 예수님으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26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의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 하나를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놀라운 사실 있는데 예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나를 의롭게 하셨구나. 예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나도 거룩하게 하셨구나. 예수님 온전한 것처럼 나도 온전케 하셨구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면 여러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스프링필드에서 이제 복음의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이 써가시듯 여러분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내 마음에 예수님이 마시고 그 주님과 더불어 살아오는 삶,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고 실패도 만났고 시련도 있었지만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오늘 이 순간까지 은혜로 이끌어 오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으면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목사님의 삶을 이끄시듯 또 우리 성교회 속에 하나님 지금까지 역사에 오셨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쉽고도 단순한 것 같지만 이 놀라운 사실, 이 한 가지 사실을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멸망을 당하는 수많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가졌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전에는 저주 아래 삶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에베소서 2장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바 되셨고 함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가 돼서 예수님과 하나 된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라고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해서 발을 내딛을 때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 앞에 길을 열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시게 되길 바라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주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나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